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이제 21번째로 열왕기하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역사가 열왕기하로 돌아가서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분열왕국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BC 722년에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400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4000년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3000년을 넘게 살펴왔습니다. 불과 이제 남은 역사가 700년도 채 안 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700년도 채 안 되는 역사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뭐 이 강좌를 99번째, 오늘이 99번째 시간인데 99번, 100번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거의 이제 맞춰가고 이제 곧 신약으로도 또 중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아수르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는 그 나훔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연대적인 순서로 열왕기하 21장부터 나오는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가 남유다 왕으로 볼 때는 요담, 물론 우시아 때, 우시아가 죽을 때 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여서 우리가 이사야 뭐 36장에서 39장까지 같은 경우를 다루면서 열왕기하 20장까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되는 역사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701년경에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그 침공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교만하게 굴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살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아수르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산헤립이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군사를 모두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뭐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이 에살핫돈은 역시 유다를 침입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제 므낫세 우리가 살필 이 왕 때 유다를 침략해서 이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고 감금했던 그리고 풀어주기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때 이제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구가하죠. 영토가 저 이집트, 남쪽 이집트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무렴 뭐 땅이 커질수록 그게 뭐 국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다스릴 땅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이 국력이 쇠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반란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이 아수르는 이 아슈르바니팔 왕이 그때부터 그 후반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는데 죽은 후에는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시리아의 역사 흐름과 같은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펴가면서 뭐 이스라엘 지역도 살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피는 이유는 그게 지금 남이 유다 왕국과 연결이 돼서 계속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우리 지난번에 살폈지만 히스기야 왕 자체는 그렇게 악했던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어질고 마냥 착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결단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뭐 왕이든 제사장이든 또는 선지자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굉장히 그 분별력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좀 그런 분별력이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국가 기밀을 다 이렇게 사신들이 왔을 때 하면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선 그냥 국가기밀을 다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었었죠.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겁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너가 이런 걸로 인해서 너가 보여준 이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가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 내 세대 때는 그런 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었죠.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런 히스기야가 이 다음 세대를 그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가 은혜로 나와서 그러고 나서 그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간 게 아니라 한 5년, 6년 정도 후에 그렇게 이제 치유를 받고 5년, 6년 정도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공동섭정을 합니다. 므낫세에게 통치권을 물려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므낫세의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죽고 막 그럴 때 막 고생하고 그럴 때가 므낫세 같은 경우 그렇게 보면은 뭐 한 대여섯 살 됐던 뭐 여섯 일곱 살 됐던 그런 때였는데 뭐 5, 6년이 지난 12살이 됐을 때 그냥 왕권을 이제 거의 넘기다시피 하는 그때가 되면 히스기야 나이가 그럼 언제냐? 몇 살이냐? 44살 정도였어요. 그 통치료는 한 18년, 19년 그렇게 했을 때였는데 그냥 통치권을 그냥 이양하듯이 가는 거죠. 12세면 아주 어린 아이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아마 공동섭정을 했었을 것 같은데 10년 정도 하면서도 다르게 그 길을 인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왕의 자리가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어린애들에게 무조건 그냥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그냥 물려놔버리고 자기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아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나 싶어요. 여기 역사대로 보면. 그래서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12살부터 이제 겨우 55년 동안, 거의 55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성향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완전히 북왕국의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을 따라서 완전히 이 나라를 최악으로 만들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이 므낫세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이제 므낫세 그다음에 그 아들 그 아몬 다음에 이제 그 손자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 사람도. 다른 어떤 왕보다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므낫세가 행한 일을 사실 이 역대기는 열왕기에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 역대하에도 나온다고 했죠. 역대하 33장을 참고하거나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 므낫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다 보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 죄악의 구렁에 빠진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워낙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름받았을 때 무슨 왕에 대해서 뭐 어쩌고 질책을 하고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지도 않았고 한번 나섰다가 아예 왕이 들어먹지도 않았다 그럼 나는 말 안 하겠다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까지 가졌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이사야가 므낫세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뭐 나무통에 놓고 뭐 톱으로 썰어 죽였다 뭐 그런 예. 이거는 성경의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21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뭐 이사야가 뭐 톱에 썰려 죽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므낫세라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향한 그 마지막 희망까지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돈이나 뭐 강한 군사력이 그 나라나 개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좀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잘 읽다 보면 절대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갖는 그 길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맡겨진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던 그 손을 완전히 이제 놓았다고 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은 놓는 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이 다 떠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마음대로 살게,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여기서 친아수르 정책을 막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아수르 왕, 아까 말했던 에살라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유다를 다 쳐버리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을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그 코에 갈고리를 꼈다고 그랬거든요. 노예를 잡아갈 때 이렇게. 요즘 가끔씩 북한에서 그 잡혀가는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 중국 같은 데 잡혀서 끌려갈 때 쇠를 여기다 쇠추를 꽂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역사 기록으로는 이 에살라톤이 수리아 지역에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러니까 아람 이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러 왔을 때 므낫세도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을 성경에서는 므낫세의 범죄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코가 꿰어 갈고리에 코가 꿰어서 그 아수르까지 끌려가고 나서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잡혔던 포로된 데에서 다시 풀려나서, 보통 이제 아수르는 반란국 이렇게 되면 이거는 씨를 말리지 않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끝내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므낫세가 회개할 때 다시 그를 풀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백성들을 동요하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게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세우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네가 그런 짓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 백성들이 그 삶이, 그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유다 왕들에게 그 꼬리표처럼 달리던 항상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 얘기가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결국 그런 식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22살의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이라는 왕도 이 아버지 므낫세가 하는 이 상황들을 다 보고 배웠을 텐데도 이 사람이 이 열조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니까 결국 그 신복들이, 그 부하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아몬이 아수르에게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친 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이 친 이집트파 중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게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보복이 두려운 거죠. 아직은 뭐 아수르가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왕을 죽인 그 친 이집파 신하들도 잡아서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요시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때 요시아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살의 왕이 돼서 한 2년 통치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이 나이가 8살이면 몇 살입니까? 아몬이 16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16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조상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실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칭찬받는 왕들이 그게 적지는 않죠. 다윗 같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3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8살밖에 되질 않았는데 그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선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에게 그 있었던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으로 그렇게 되고 그 악했던 므낫세에게서는 다시 요시야라고 하는 굉장히 바르고 선한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도 이 부모님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이라기보다 사실 어머니의 영향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어머니는 연이다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참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나 또 아버지 아몬은 정말 못된 것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착했다. 이 사람이 결국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걸 보니까 부모님 중에 그 어머니 때문에 바른 삶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의 기초 인격을 결정적으로 짓게 만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역량, 그거는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비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바깥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보다 아이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이 어머니, 어머니처럼 꼭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아이의 삶의 길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꼭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자기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사람들, 그 돌봐주는 사람들, 친구들, 이런 식의 도덕적 가치, 윤리 수준, 신앙의 습관, 그런 태도 등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뭔가 비슷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갓난아이 때는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주변 세계와 그 나머지 세계가 구분이 안 되고 자기가 있는 그 세계가 전체 세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울거나 뭐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자기를 둘러싼 온 세계의 사랑과 관심을 얻고 뭔가 소통하고 생존을 하려고 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존해 갑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 그에게 젖을 물리고 그의 모든 것을 생존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그를 지극정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는 온 세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에겐 그게 다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애정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도 배우는 거죠. 따뜻한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흘리는 것들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뭐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홈, 스윗 홈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도 이런 어머니의 그런 무한정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남과. 그래서 주변의 의견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주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꾸며갈 수 있는 다른 인격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유아기 때,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때 이 부모가 주는 이 전적인 희생과 이 사랑의 체험은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 안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생명이 정말 온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그 가족과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특히 뭐 우리가 기존적으로 왔을 땐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가 아니고서 그 생명이 나타날 수 나올 수가 없고 그 나온 생명이 정말 바르게 자라감에 있어서 물론 잘하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대부분 잘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를 통해 그런 걸 배웠다면 아버지를 통해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아이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물론 어머니도 존경스럽고 아버지도 존경스럽지만 많은 경우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떤 뭐 슈퍼맨 같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아이들이 닮아가려고 하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면서 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된다는 겁니다. 낡고 익숙한 것에 머물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것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게 생겨난다는 거죠. 또한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도록도 격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나 놀이는 아이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그게 아이도 모르게 아이가 자라가면서 배워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의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혼자 알아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전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입고 충분히 자랐을 때 이 세상을 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초기 성장 시절에 아이들의 모든 세계가 되는 그 가정, 엄마, 또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반드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분, 누굽니까? 바로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내의 안정 자체가 남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아내의 안정감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럼 결국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그런 아내를 먼저 챙기고 안정감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혼의 청년들은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서 그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또 여자 같은 경우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남편들은 이상하게 어머니 대신 아내를 갖다 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맨날 그냥 엄마한테도 애, 아내한테도 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이가 되지 마시고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교회의 역할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모이는 것은 보조적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그래도 가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조적인 역할이고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의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자녀의 가슴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힘써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가면 학교에서 나쁜 걸 배워주진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만나고 문화와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짓 문화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면에서 가정이 일단 소중하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혼자서 힘드니까 같이 서로 아이들에게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한 교회, 그걸 만드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의 즉위를 하고 8년째 되니까 16살이 될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때는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어머니의 교육의 결과였겠죠. 그래서 그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이런 요시아 왕의 모습을 잘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아직도 어리다고 뭐 그냥 어디 뭐 맥도날드나 가서 뭐 햄버거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람들을 좀 멘토로 삼아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뭐 이미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이제 핑계대면 방황치 마십시다. 뭐 20대 중요한 나이죠. 그리고 요즘 20대가 뭐 20대 즐기자면 언제 뭐 이걸 해보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그 젊음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데 끝이 책임지지 않는 그냥 욕심과 본능에만 따라가는 식으로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그런 추구 방법이어서 뭐 욜로족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근본이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욜로를 우리에게 말해요. 정말 중요한 하나뿐인 인생 다르게 살아라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게 싹 비틀어져가지고 신천지처럼 예? 하나님 말씀 씩 비틀어가지고선 이만희가 거기 딱 비틀어가가지고 지금 저는 한국 사회에 난리를 피우고 앉았죠.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쨌든 중3, 고1 정도의 나이에 주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더니 그가 20살 되던 때에는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상의 흔적들을 싹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아수르가 굉장히 부강했다가 막 흔들리는 시기였거든요. 거의 침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통치력이 잘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부강국의 영토까지 원래 남유다 왕국은 자기들 것만 있었는데 북왕국의 영토까지 다 어울러서 그냥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땅에 다 가서 우상의 제단을 다 때려부시고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의 뼈까지 막 가루로 다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2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됐어요.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말하자 그때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 뭐였어요? 7년에 한 번 적어도 이 백성들과 모든 나라 백성을 모아서 가르치고 알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어땠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발견한 요시아 때부터 시간을 거꾸로 따져 올라가면 어쨌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아몬이나 므낫세는 완전히 뭐 개판이었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증조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는 조금 낫잖아요. 그럼 그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으니까 그 이후 3대가 지나서 다시 시작을 한 건데 시간을 따져보면 요시아 자신이 18년째 통치 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율법책을. 그럼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몬이 2년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75년, 그러니까 50년에서 75년 이상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 열이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처음에 종교개혁한 그때 이후에 어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을 제대로 온전하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5년 만에 성전 수리를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남왕국의 역사의 신앙이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50년, 70년 방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방치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55년을 여기서 이루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그럼 과연 온전히 알았냐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 구석구석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냥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하나의 그냥 경전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그래서 믿음의 삶에 먼지가 끼고 거미줄이 쳐지니까 더 그냥 이 종교 생활이 힘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있는 편지인데 이거를 그냥 종교 서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읽기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치된 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된 채 있다면 여러분 속히 요시아처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책을 이제 그래서 왕에게 읽어줍니다. 22장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 사반도 이걸 처음 읽어보는 거고 지금 듣는 요시아도 지금 처음 들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읽어보는 서기관이 처음 들어보는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읽어주는 것만 듣고 요시아가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됐고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래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무슨 성경 강좌를 다녀와서 이렇게 막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이 기준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축복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회개함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건 왜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읽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는 시내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과 율례와 규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뭐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집어쳐놓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신약에서만 그걸 갖고 하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 신천지 뭐 신옥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을 성경은 비유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비유는 비유예요. 읽으면 다 알아듣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도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다시피 무슨 비유로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나중에야 겨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선지서고 그게 예언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단들이 전부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비유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책을 뽑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맞춰놓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뭐 재미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별로 이단에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왔어. 그런데 오래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몰라. 듣기는 많이 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잘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가가지고 뭐 비유가 이런데 여기서나 뽑고 저기서나 뽑고 이래가지고 쭉 맞춰서 놓고 나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 요즘에 그 이 신천지 때문에 좀 자주 이제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심지어 신학생들도 그렇게 그냥 그런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벌써 세 명에서 조를 짜가지고서 아주 수작을 부려요. 수작을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한마디로 이 사기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비슷하게 들어와서 결국 말씀에 엮어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꼼짝까지 못하는 상황에 올 때 우리는 신천지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멜번에 내가 알기로는 RMIT 대학교하고 저쪽 버우드 쪽에 있는 게 뭐죠? 그 학교에 지금 이미 그 조직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미 학생 조직이 들어가 있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드니는 여기 지금 곳곳에 지금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전에도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뭐 자기 집에 무슨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신천지에서 돈을 갖다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늘 일하러만 다니고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와서 상담을 좀 해주고 그런데 자기를 잘 밝히지도 않아. 그래서 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천지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사가 그러니까 이 신천지 그 목사가 지금 이 신천지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작전 짜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참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무조건 안아야 되는 이런 때 막 안으면서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이러는 거죠. 맞나? 막 이렇게. 그 오히려 지금도 막 이렇게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막 열심히 나가려는 사람들 보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또 어떨 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거짓된 것들이 꿰어맞춘, 뜯어맞춘 일에 속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차분히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요리사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다 된 음식을 먹는, 그냥 주기만 하면 달콤하게 먹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가서 일주일 살 만큼 살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이 역사의 이야기를 쭉 살펴가시면 돼요.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그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능이 좋아도 같은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시골 할머니라고 해도 같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죽을 썼다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냥 정말 고개를 못 들겠는데 나갈 때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죽을 써서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아, 이번 설교는 전부 그냥 다 죽었어. 막 눈물을 쏙 빼놓고 말 거야. 그러고 올라갔는데 그냥 참들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건 그냥 현장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깨달음이 목사의 설교와 어떤 말주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리더가 됐든 성도가 됐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만큼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재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시아 왕이 무슨 주석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주는 거 들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 들었겠어요? 신명기 레위기겠죠.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겠죠.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마도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겠죠. 그죠? 이걸 들었을 건데, 그것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러고 났더니, 듣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하라고 했던 이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짓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여호와의 책을 장로들에게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모아서 읽어주고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서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명령했던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들었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알게 해라. 유치까지, 유아와 애기까지 다 데리고 외국인까지 데리고 너네 동네에 살면 다 데려와. 그래서 알려야 돼요. 그렇게 했던 걸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20대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가면서 특히 자기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때 만들었던 우상의 모든 그 거짓된 것을 다 때려부수고 빠서 가루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 국토 재청결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이 놀랍게도 아마 여러분 역사를 잘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3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분열왕국 첫 왕이었어요. 이 첫 왕이 자기가 백성을 뺏길까봐 거짓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이름이 정확히 언급되죠. 300년 전이에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사람의 이름 하나 틀리지 않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미 북왕국은 다 망해 없어지고 남왕국이 막 망해한 게 바로 그 전에.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얽히고 꼬이고 마음대로 막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가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억울한 일들,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세상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개떡 같아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썩고 어두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왜 세상이 모양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두움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기는 하나 믿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괜한 기적과 뭐 표적과 같은 무슨 신비한 일이 있으면 내가 믿겠어. 여러분, 그런 건 오래가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이 신앙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 하나님이 살아오셨던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성경, 이 수천 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길, 축복된 길을 찾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성경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 성경을 읽는데 왜 안 변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르게 읽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대. 그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대기 살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돼 있으니까 그냥 쭉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결하고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아, 그 시대 이랬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뭐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 이게 1880년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몸부림의 결과로 나온 작품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였고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쪽의 장군으로서 또 정치가로서 또 저술가로서 문학의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기독교는 전부 장난치는 거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이 역사를 내가 다 찾아내서 이걸 뒤집어 엎겠다. 그래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성경에 대해 자료를 찾고 스스로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된 것을 발견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경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 책을 준비하려고 했던 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 갈등이라는 게 정말 말씀 때문에 갈등하면 하나님이 나는 길을 준다고 믿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근데 대부분 뭐 믿음의 갈등이 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저 이상한 기적, 현상, 이런 것들,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게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등이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읽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왜 저러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 요시아 왕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후에 온전한 마음으로 율법책의 이 말씀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잘 들으세요. 사사시대부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이 요시아 왕이 지키는 이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요시아와 18개 해에 18살에 18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사사부터 사사시대부터 뭔가고 종교적 행동은 계속 있었을 건데 근데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한 거죠. 다윗의 시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성품이 정직하고 반듯하고 성경을 안 보면 실수하는 거라는 거죠. 그 결국 그도 많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 결국 깨닫게 되잖아요. 치명적인 죄악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의 능력은 뭘 잘해낸 것보다도 뭐예요?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이었다고 그랬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경을 뭐 세 번씩이나 뭐 기록을 하고 그럴 정도로 뭐 성경을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혜가 있고 뭐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보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이 평가하는 열왕기서의 기자가 평가하는 것은 이 요시아 왕의 일어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이 바르게 지켜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시아는 참으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전무후무한 아주 신실한 최고의 왕이었었죠.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요시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굳건한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가 지금 죽은 지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진노를 풀지 않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교회에서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저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고 늘 웃고 있는 사진 속의 그림처럼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맨날 자기 문제들만 붙들고 그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20년간, 40년간, 70년간, 때로는 400년간 진노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도 못해요. 죄인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보물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가 복 받는 거, 자기가 돈 버는 거 이런 거 찾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죠 대부분. 뭐 그건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같아서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야 뭐 가슴이 찢어지든 말든 슬프든 안 슬프든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나쁘진 않지만 뭐 부모님이 정말 큰 일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데도 엄마 배고파 밥 줘 초콜릿 사줘 저거 사줘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나 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나만 못 받고 내 소원만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로케 해서 진노를 풀 수 없는 사실을 진노를 풀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런 누나세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니 생때 피우다가 그냥 결국 그냥 말아야 어떻게 되든 말아야 그냥 야 아들아 네가 그냥 통치해라 이러고 마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그만 세상 정리하고 모세처럼 가면 되는데 억지로 생명 연장 받아서 희생이야 그랬잖아요. 그거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생명을 연장 받았으면 빛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불과 6년도 안 돼가지고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왕권 넘겨주고, 그 제대로 교육도 안 하고, 결국은 나라가 그 아들 므낫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냥 나라가 그냥 질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패망 시기가 결정되는 가장 큰 원인은 히스기야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거꾸로 올라가면 우시야 왕 때 됐어요. 우시야 왕 때 가장 남유다가 잘 살 때,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 이미 꺾여버렸어요. 물론 그 꺾여져가지고 흘러내려오는 마지막 단계로 가다가 히스기야가 한번 처음 올라가, 근데 거기서 므낫세가 바로 그냥 막 낙하를 하는 거죠. 그 낙하되는 게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할 정도 이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로 하여금 이게 결국에는 이 나라가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큰 눈물로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도전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술 어디 써가지고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끝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조금 있으면 생활들이 나아질 거라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 직장을 가게 되든 사업을 하게 되든 점차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처럼 뭐 나야 뭐 그냥 이러고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아서 직장 들어가고, 기도 응답 받아서 학교 들어가고, 기도 응답 받아서 뭐 사업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좀 숨 돌릴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라라 이런 삶은 아니어야 돼요. 억지 쓰고 생떼 부려가지고 여러분 그 받는 기도 응답은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생떼를 부린 사람의 마음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뭘 받으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결국 지금 이 시기야처럼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냥 안 되면 새벽을 열어라, 새벽이 안 되면 금식해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새벽을 열고 금식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무슨 도대체 도전입니까? 아니면 뭐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 한번 빡세게 하고 뭐 하나님 위협 주면서 하고 이러면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고 그러면 뭐 된다라는 신앙 요행 심리 같은 건데, 이런 걸 배우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이단에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너무 신력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그런 본능들이 자극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터져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이단이 탁 터뜨려 놓으니까 거기를 덥석 잠근 거죠. 그놈의 14만 4천이 뭔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붙들겠다고 거기 가. 그리고 뭐 집안 팔아먹고 다 부모 떠나고 부모 욕하고 부모 고발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진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속인 그 어떤 속임수에 속았는데, 중요한 건 잘 속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이 그걸, 나는 십자면 십자에 들어가야 되라는 욕심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요시아가 그런 말씀들을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그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울고 불고 떼써서 변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간증은 히스기야가 하는 간증은 진정한 거짓말 간증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요시아가 만약에 간증을 하면 이게 진짜 같아요. 진정한 간증이란 뭐냐? 요란한 뭐 기적적인 경험을 이렇게 뭐 체험한 걸 말하는 그게 아니라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 매일매일 오늘 채널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도고 그게 진정한 주. 이렇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 괜히 막 여기저기 요동치지 않고 지혜롭게 말씀 따라 걸어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참된 진정한 간증이고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살아가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렇게 아까운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의 이 공격으로 완전히 쇠퇴하는 시기라고 아까 몇 번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빼앗기고 어떻게 되냐면 그 오른 왼쪽에 있었던 하란, 그 아브라함이 그 이 출발했던 곳이죠. 그 하란 쪽으로 이게 또 패잔병들이 물러가서 거기서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집트의 왕이 바로 느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BC 616년에 바벨론에게 한번 갔다가 진 적이 있어요. 이미 거기서 졌는데도 이 아수르를 도와서 다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요시아 왕이 그때 이제 요시아 왕이었어요. 요시아 왕이 생각할 때 이게 뭐 둘 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런 원수들 아닙니까? 이 아수르라는 게. 근데 이거 멸망해야 되는데 이 멸망이 다 되는데 이집트가 이렇게 돕겠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 이집트 왕을 저지하려고 중간에 요시아 왕이 나가서 싸우다가 무기또라는 걸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치리하다가 39살에 죽어요. 부록 40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 막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막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꼭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나갈 때 결국 누가 전쟁을 나가면 그 다음 아들들을 왕으로 또 세워놓고 섭정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라는 사람을 이제 섭정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에게는 역대상 3장을 보면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하난, 엘리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이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습니다. 이대로 말하면 여기 막내인 살룸, 이 살룸이 여호아스 지금 왕으로 추대된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막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으로 역대하 36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형인지 좀 이렇게 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살펴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별칭이 살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집중할 건 뭡니까? 그 위대한 요시아의 놀라운 목적을 뒤이은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아 왕의 그런 노력을 보고서도 왕이 돼서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는데 세상에 이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어머니가 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이 여러 명의 여자를 두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누구냐 그를 가르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마 그렇게 형상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아를 죽인 이 애굽 왕 바론 왕이 갈그리스 아까 그 위에서 도와줬던 전투를 갔다가 죽거든요. 죽으러 돌아오는 길에 3개월밖에 안 돼 여호수아를 이제 잡아다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는 망했는데도 남유다에는 어떤 왕국이 쓴 거예요? 친 이집트 왕국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친 이집트 파였던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여호야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참 안타깝죠. 아버지를 갔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11년간 이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치를 친 이집트 파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한번 치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1차 유다 침공입니다.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우리 잘된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이제 속국이 되고 말죠. 근데 3년 후에 이제 BC 601년에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왔다가 이집트와 싸웠는데 졌어요, 이번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패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누구를 가냐면 바벨론 왕을 대신하고 다시 신 이집트파로 가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바벨론을 가만히 숨기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이걸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합니다. 이따가 BC 598년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이죠. 이 전쟁에서 이 여호야김 이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죠. 김 이름. 여호야김이 왕위를 대신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어서 아마 대신 대리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불과 3개월밖에 안 돼. 3개월 조금 넘었는데 바벨론이 그냥 유다를 무너뜨리면서 이 여호야김이 불과 3개월 정도 그냥 왕 타이틀 가졌다가 끌려갑니다, 바벨론. 이때 2차 침공 때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도 잡혀가고 에스겔 유형을 자주 들었죠.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 귀족, 유능한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대신으로 누구를 또 왕으로 세웠냐면, 그때는 다시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도 말하는데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도 이게 마지막 왕이거든요. 한 5, 6년 뒤에 이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8년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맹공격을 가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BC 586년에 드디어 성을 함락시켜버리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눈앞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다 잡혔잖아요. 아들들이 죽는 걸 봐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저 바벨론 왕이. 그리고 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뭐, 그때 뭐, 예루살렘 도시는 물론 뭐 성전까지 싹 다 불타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우리 살피겠지만 이 선지자들 통해 예언했던 그대로 그게 벌어져요. 이게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는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그냥 흘겨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이 성경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지혜를 얻길 바라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동안 남아있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